출애굽기 64번 메시지 안식과 누림. 구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체험에 대한 놀랍고 분명한 그림을 주신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생명의 체험에 대한 계시를 갖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체험에 대해 구약에 있는 것처럼 분명한 그림은 신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그림이 천 마디의 말보다 낫다는 속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계시된 생명의 체험에 관해 생각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지만 신약에 있는 말씀만으로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생명의 체험의 여러 방면을 묘사한다는 것을 수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나는 깊은 속에서 주님이 온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의 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체험에는 세 방면, 곧 아브라함의 방면, 이삭의 방면, 야곱의 방면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만 분리된 개체들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빛으로 인해 그것을 계시받고 이해한 후에 우리는 이 세 사람이 분리된 세 개체들이 아니라 생명의 체험 안에서의 한 온전한 사람의 세 방면임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온전한 사람의 세 방면을 대표한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당신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한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일 뿐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의 온전한 체험의 세 방면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서 첫 번째 항목은 그분의 택하심,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이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체험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한 아브라함은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한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활에서 찾을 수 없는 택하심이 야곱의 생활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것에 덧붙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택하심이나 부르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홀로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야곱 안에 있는 것처럼 이삭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로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온전한 사람의 생명의 체험 안에서의 세 방면을 묘사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왔고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의 위치 안으로 놓인 후로 또한 이삭들입니다. 다음 메시지들을 볼 때 우리는 또한 야곱들입니다. 이삭의 방면은 은혜의 문제를 엽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살기를 배워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을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어떤 누림도 가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매우 가련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방면뿐 아니라 은혜의 방면인 이삭의 방면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누림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과 감정 안에서 고통을 겪을 때에도 우리 영 안의 깊은 곳에는 달콤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 누림을 가질 수 없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누림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이 두 방면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마 당신이 주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날 밤에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싫어하면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며 어려운 시간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즉시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 안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깊은 속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달콤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했던 때조차도 당신은 아브라함의 방면인 고통의 방면과 이삭의 방면인 누림의 방면 둘 다를 가진 것입니다. 안식하고 누림.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삭이 은혜를 물려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는 은혜 안에서 태어났고 은혜 안에서 자랐고 은혜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삭에게 또한 누림이 있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생활은 안식하고 누리는 생활이었습니다. 이삭의 생활의 기록은 그가 많이 고통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록은 그가 항상 안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들에서 그가 목상한 것으로 증명됩니다. 만일 이삭이 조용히 안식하지 않았다면 묵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묵상하려면 안정되어야 합니다. 괴로울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항상 안식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그는 그의 어머니를 잃었었고 아내가 없었으며 그의 종은 그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울부짖으려고 들에 나가지 않았고 묵상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는 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나의 어머니를 잃었고 아내도 없고 나의 종은 가버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삶의 기록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는 안식했습니다. 이삭은 아주 안식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우물 너머에 있는 블레셋 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안식했습니다. 이삭은 어떤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 자신은 괴로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진들이 우물을 얻기 위해 싸우는 동안 그는 안식을 유지했습니다. 이삭은 만일 너희들이 여기 이 우물에서 내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곳에서 또 너희가 나를 괴롭히러 온다면 나는 또 다른 장소로 가겠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삭이 정말 안식하는 사람임을 봅니다. 당신은 항상 안식합니까? 지난 24시간 동안의 당신의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의 안식을 잃어버리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삭이지만 항상 안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나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어렵고 탈진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있었을 때 나는 아주 안식하였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안식했을 뿐 아니라 누렸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누림의 생애였습니다. 늙었을 때 그는 여전히 별미를 맛볼 수 있었고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그가 좋아하는 고기를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리브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을 위해 고기를 요리하도록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결국 야곱과 에서가 그들의 아버지를 위해 고기를 가져온 후에 이삭은 2인분을 먹었습니다. 에서, 리브가, 야곱은 바빴으나 이삭은 고기를 즐기면서 그곳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이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항상 은혜의 공급을 누렸음을 봅니다. 이 누림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누림은 또한 우리의 운명입니다. 젊은 형제들이여, 아내를 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안식하고 충만한 누림을 유지한다면 가장 좋은 아내가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누림의 방면이 있습니다. 나는 12살 때부터 노력하고 분투해 왔습니다.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한 것이 누림을 방해해 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누림은 더 쉽게 왔을 것이고 더 풍성하게 왔을 것입니다. 왜 노력하는 것이 누림을 방해합니까? 왜냐하면 누림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리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젊은 형제들이여, 당신의 노력을 잊어버리십시오. 다만 집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잠을 청하십시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좋은 아침 시간을 가지고 왕성하게 아침 식사를 먹으십시오. 신부감을 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리브가가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누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풍성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풍성한 공급을 뜻합니다. 풍성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공급을 받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풍성한 공급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부엘 라헤로이에서 생활함. 누림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누림을 가지는 곳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삭이 누림을 가졌던 곳의 이름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부엘 라헤로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혹은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 라헤로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장소에서 이삭은 다툼이라는 의미인 에색이라고 명명된 우물에서 누림을 가졌습니다. 에색은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던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신나였습니다. 신나는 적, 증오, 대적을 뜻합니다. 네 번째 장소는 르호봇이라 불리었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 혹은 넓은 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 장소는 맹세라는 뜻인 세바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을 뜻합니다. 이삭은 이 각각의 다섯 장소에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장소들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삭이 자랐던 곳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부엘세바의 우물과 에셀나무 옆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남방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성경에서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이삭이 갈 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나 헤브론을 떠났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나 헤브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어머니가 죽고 그의 종이 떠난 후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흠정역에서는 그가 라헤로이의 길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본은 그가 라헤로이로 가는 길에서 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 라헤로이에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라헤로이로 가는 길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만일 그가 라헤로이에서 머무르고 부엘세바나 헤브론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리브가와의 만남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가 라헤로이로 가는 길에서 돌아왔을 때 리브가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떠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삭이 내려가던 길에서 되돌아온 것은 주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누리도록 운명지어졌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간 후에 우리는 갑자기 오, 나는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되돌아온 그 시간은 리브가가 온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많은 시간들을 체험해 왔습니다. 나는 아래로 내려갔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돌아가겠다 라고 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자마자 누림이 왔습니다. 이삭이 떠나갔던 곳에서 돌아오자마자 누림이 왔습니다. 합당한 이치로 돌아옴으로써 그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 후에 그와 그의 아내는 다시 남쪽으로 여행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이삭이 라헬로이 우물 근처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내려간 결과 그는 블레셋인과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에 대한 기록에 나타난 분명한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인들의 땅인 블레셋으로 남쪽으로 갔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남쪽으로 갈 때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와 블레셋인들의 땅에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블레셋인들과 반목했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호봇에서 넓은 길, 넓은 곳을 누렸지만 그곳에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없었습니다. 라헤로이, 에색, 신나, 로호봇에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올 때까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루오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온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은 중요한 점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떤 누림을 누리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옳든지 그르든지 우리는 누림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라헤로이로 내려갔던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있는 분의 우물과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우물을 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경이롭다. 내게 살아계신 분이 있고 그분이 나를 지키고 나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한 그것으로 아주 족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6장 14절에 처음으로 언급된 라헤로이는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한 후에 갔던 곳입니다. 사라는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도망한 하갈의 도망은 그녀가 은혜의 위치에서 떠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야에서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헤로이는 은혜의 위치를 떠난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방문인 어떤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것이고 우리가 은혜의 위치에서 다소 옮겨졌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이러한 의문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누림을 가졌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면서 만일 내가 나쁘다면 나는 이런 누림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를 방문하는 살아있는 분의 우물이 있다. 내가 이러한 누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옳은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누림을 위해 예정되었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떤 누림을 가질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잘못된 위치에서도 이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곳이 아니라 하갈이 은혜로부터 도망한 곳입니다. 라헤로이는 은혜에서 도망한 사람이 있었던 곳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방문인 어떤 누림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떤 누림을 가졌고 그 누림에 의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누림을 확증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누림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우리는 부엘세바 아닌 합당치 않은 땅 부엘 라헤로이에서도 그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물은 누림과 만족을 상징합니다. 이삭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삭은 결코 목마름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이 옳은 장소이든 잘못된 장소이든 그가 갔던 곳에는 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논박하면서 당신들은 내가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있는 여기에 우물이 있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물인 당신의 누림이 당신의 위치를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림은 당신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만일 우리가 잘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누림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가장 말썽꾸러기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내 아버지의 공급을 계속 누립니다. 이 누림이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분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있었다는 것을 들을 때 이 누림이 그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누림을 위한 우물을 가질 수 있으나 주님의 나타나심을 놓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라헤로이에서나 에색에서나 신나에서나 루오보데에서조차 결코 성취될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부엘세바에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약속들을 물려받는 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도 우물을 가질 수 있고 생수의 우물까지도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우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오직 부엘세바에 있는 에셀나무 곁의 우물에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 있는 모든 곳에서 다소 누림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고 그 환경들에서 이삭을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아 너는 정착했으나 올바른 장소에 정착하지 않았다. 나는 다툼을 일으켜서 너를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은 내려갔으나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를 부엘 라헤로이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분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어떤 기독교 교사들은 믿는 이들에게 이삭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우물을 판 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려 할 때 우리는 다만 그것을 참고 우물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우물을 판 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탈취하려 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고 조용한 다른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세 번째 장소인 넓은 길에 도착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부엘세바로 그를 다시 데려가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후에 이삭은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간증과 함께한 주님의 나타나심은 모두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오직 이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분의 장소인 부엘 라헤로이에서 그는 그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곳은 다툼의 우물인 에색도 아니고 대적의 우물인 신나도 아니고 넓은 길의 우물은 루호봇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어느 곳에서나 누림을 가졌지만 부엘세바에서만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오직 유일한 장소 부엘세바에서 그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간증의 생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직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고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간증인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직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지 우리의 위치를 확증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의 정확함은 단지 누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타나심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누림을 가졌지만 그곳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없다는 깊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이 장소들에서 우리는 제단이나 장막을 가지지 않았고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누림을 가질 수 있지만 오직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신부를 얻음. 우리는 이삭이 모든 우물을 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는 그의 누림을 위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바르든 잘못되어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우물이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녀를 얻었습니다. 그가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을 때 그녀가 왔습니다. 이삭은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종이 그의 신부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삭은 리브가에게 가지도 않았고 리브가가 그에게 왔습니다. 나는 신부가 신랑에게 갔다는 경우를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언적으로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빼앗는 자의 유형, 발뒤꿈치를 잡는 자의 유형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잡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마십시오. 리브가는 당신의 몫이고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창세 전에 리브가가 당신의 소유가 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감히 요구합니까? 이삭은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그의 리브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다만 묵상함으로써 얻었습니다. 이것이 누림입니다. 쌍둥이 아들을 얻음. 이삭은 20년 동안 한 자녀도 없다가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인 이삭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분의 약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 한 아들도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삭에게 한 아들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삭에게서 나온 한 씨가 필요했습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아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있었고 그 필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누리기만 했을 뿐 그에게 필요한 아들에 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 그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그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필요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와 일치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필요도 또한 만족될 것입니다. 이삭이 한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때 누구의 필요가 더 컸습니까? 이삭의 필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필요가 더 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더 큰 필요는 오직 이삭의 더 작은 필요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이 그의 필요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필요를 성취하실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은 한 아들 야곱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필요를 채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야곱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리스도는 교회, 왕국 새 예루살렘을 가져오십니다. 이 영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요와 일치하는 이삭의 필요가 만족됨으로써 생겼습니다. 누림은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 그분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은혜의 누림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측면인 은혜의 누림이 결국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고 창대하게 됨.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26장 13절에서 이 창대란 말은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는 농사지어 얻은 것과 주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림은 합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위치가 옳은 것임이 틀림없다. 만일 내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주님이 이 모든 풍성을 나에게 주실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이삭아, 너는 여기에 정착해서 많은 풍성을 얻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위치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나는 내가 이곳을 떠나도록 환경을 만들겠다.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한편으로는 합당한 누림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누림을 계속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림이 당신의 위치를 정당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림을 갖는 한 우리의 필요는 만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을 주십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요. 얼마나 놀라운 공급인지요. 우리는 누림을 갖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풍성한 누림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적의 성취가 실현되도록 우리를 합당한 위치로 데려가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생수의 우물을 찾음. 이삭은 부엘세바로 돌아가기 전에 누리고 또 누렸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은 후에 그는 생수의 우물을 찾았고 넓은 장소, 넓은 길에 갔습니다. 비록 그가 이렇게 풍성한 누림을 가졌지만 그의 위치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넓은 길을 떠나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가도록 강권되었습니다. 부엘세바로 돌아감. 이삭이 부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즉시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후 여기 부엘세바에서 이삭은 합당한 간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을 쌓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 부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여기 부엘세바에서 대적자들이 굴복하였습니다. 부엘세바가 옳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는 합당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합당한 위치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